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면 어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때에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해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살펴보아서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큰 능력을 통하여서 이적과 기사를 펴보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이곳 시내산 앞까지 오면서 숱한 여러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좌절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이곳까지 데리고 오시는 일들에 이 하나님이 힘써 일하십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지만 말을 잘 듣지 않고 그 언약에 불순종하면 그 언약에서 배제되겠구나,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서면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죠. 까다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하고 또 그 열심히 한 대가로 인하여서 그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자기의 삶에 채워야 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남아있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그 넉넉함이나 부요함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누리게 되는 즐거움이나 기쁨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여러 민족 앞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많은 민족과 사람들 앞에서 너희 중에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한 언약을 잘 지키면 내 소유로 삼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잘라버리겠다 이런 식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해야 할 일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설교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또 그 당대에만 효력을 발휘하는 언약이 아니라 그 자녀와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언약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포괄성을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성경에서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한 번 맺으시고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심으로 인하여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약속에 대한 그 내용이 흐릿해질 때까지 놓아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언약의 당사자와 다시 만나셔서 그 언약을 갱신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 이후에 그 자녀와 후손에게는 이 하나님이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오늘 나를 만나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으로서 고백하도록 하는 일들을 이 하나님이 해나가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또 그 자녀와 후손들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애굽의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던 억압당하고 있던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우셔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대우받을 만한 무엇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스라엘의 잘난 부분이 있던가? 아니면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던가?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어떤 특별한 조건이나 이유가 이들에게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저희가 출애굽기를 지금까지 쭉 말씀을 통하여 살펴오고 있어서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늘 모세와 아론 앞에 찾아와서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위급한 일이 생기면 불평과 원망을 토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더 나아가서 대단히 적대적이고 악의적인 말들을 쏟아내었던 이스라엘을 저희들이 기억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 사례만 보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가마의 곁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고 떡도 마음껏 먹었는데 너희가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 나와서 굶어 죽게 하는구나,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의식하지 않는 이러한 지독한 말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냈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에도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끌어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을 떠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악의적인 마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참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리고 잘 달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적대적이고 불평과 원망과 악의적인 말들을 서슴치 않고 쏟아내는 이 백성을 왜 여기까지 불러오셔서 세우시는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로 마음먹으셨기 때문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모든 못남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늘 이 시내산 앞에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에 큰아이를 입대시키고 왔습니다. 이제 군대에 들여보내고 왔습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염려도 많이 되고 마음이 먹먹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군대 보내기 한 얼마 전부터 그 집사람은 나는 안 울 거야. 나는 웃으면서 보낼 거야.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울기는요. 엉엉 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내면서 그 눈물을 참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뭐 거의 나라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뭐 집사람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렇게 울면서 그 아들을 들여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들여보내고는 이제 집에 오는데 집사람이 또 멀미가 난다고 그래서 이제 휴게소에 잠시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휴게소 가면 그렇게 음악을 틀어놓잖아요. 근데 뭐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느 멜로디, 어느 가사부터 딱 그게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김광석의 서른쯤에라는 노래가 하필이면 그때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야 타이밍 끝내준다. 예,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는 거죠. 예. 먼저 아이를 군대 보내서 그런 경험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뭔가 하면 습관이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그 습관이 뭔가 하면 지금 얘는 뭐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든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벼랑간 지금 얘는 뭐 하고 있을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뭐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시계 보면 아, 이 시간쯤에는 무슨 훈련을 받고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저도 밥 먹다가 갑자기 얘는 뭐 하고 있을까? 아 얘도 점심 먹고 있겠지. 점심 먹고 나서 또 훈련 받겠구나 고생 좀 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하루에 수십 번 아니요 수백 번 뭐 수천 번씩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내 자식이니까 그러죠. 네. 내가 사랑하는 아이니까 그 생각이 들고 그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죠. 우리 옆집 애가 군대 갔는데 제가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이 옆집 아이는 지금 좀 뭐 하고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합니다. 그 옆집 아이는 그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거고 저는 우리 아이에 대해서 그런 염려를 하죠. 왜 할까요? 사랑하니까 하죠. 제가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그런 걸 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니고 있는 조건,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위치, 그들이 했던 어떤 모습, 부족함, 연약함 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끌어안으시고 내가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272쪽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모든 민족 가운데 수요가 많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너를 어떤 조건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라는 확신에 찬 하나님 편에서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시죠. 너희는 수요가 적었다. 그런데도 내가 너희를 택했다.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서 이룰 일이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기로 작정한 이상 하나님에게서 이 사랑의 대상을 빼앗을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존재에게 자기 사랑의 대상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불러놓으시고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오해한 것처럼 우리가 늘 그 전전긍긍하는 것은 그 인과응보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겪거나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이 심판과 이 벌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귀결로 우리의 삶을 끌어나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할 것이라고는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만 벌어지면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하고 뛰쳐나가는 것이 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에게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는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도권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계획과 그 결과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신앙의 표현 같지만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만나시고 싶은 형태는 분명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주도하시고 주도권을 갖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하나님이 가지신 열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한 절의 말씀이지만 찾아보고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에서 이 언약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 간에 체결하는 것이고 일종의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두고 이 내용을 양쪽 모두가 이행하지 않으면 이 약속은 저절로 파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의한 것을 이행하지 않은 쪽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다라고 하면 그 약속에서 지키고 행해야 할 내용들은 우리로서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에요.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건데 이것을 지켜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속을 쌍방 간의 언약 체결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 언약을 내 언약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나와 너의 언약이 아니라 내 언약을 세우고 삼았다. 내가.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거냐?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있었던 본문의 말씀에서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 내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아니라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내 백성으로 내 앞에 세움 받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의 할 책임이 바로 내 말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책임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주시는 책임은 우리에게 복이자 명예이자 영광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확인받고 하는 내용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장하지 못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하나님에게서만 받을 수 있는 것, 그 부요하고 풍성하고 넉넉한 은혜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누리게 되는 이 감격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행하게 하고 마침내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저희들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 20장에 들어가서도 저희가 보겠지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 십계명 한 계명 한 계명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떤 차원에서 주어지는 것인가 하면 이 확인입니다. 너희는 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인 것이죠.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피로를 채우고 있다. 굳이 너희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아도 충분하니 그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에게서는 하나님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자기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을 삼아서 나의 우위와 나의 넉넉함과 나의 지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빼앗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의 접근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희의 하늘 아버지가 아니냐? 너희의 부족한 것, 모자란 것, 있어야 할 것 내가 아니, 내가 채우겠다. 그러니 남의 것 탐내지 마라. 이것이 이 계명 하나하나에 다 담겨져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그 후손과 맺으신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의 짐으로 짊어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강하게 강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삼고 있다 말씀하시고 내가 세우고 있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받는 것도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1차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구원의 필요성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면 된다라는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면 우리 죄인 된 우리의 운명은 저주와 심판 가운데에서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자리 밖에는 갈 자리가 없는, 거기가 우리의 숙명이고 운명인 그러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저희가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고 죄가 가지고 있는 비참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거기에서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구원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와서 보니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으로 우리의 생애를 복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건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만들어 쓰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그 누구도 그 즉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평생에 그의 생애에 관여하셔서 그들의 깎아낼 부분들을 깎아내시고 다듬어내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얼마나 부유한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가시고 지켜나가시는 일에 얼마나 크신 능력을 발휘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보게 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고백을 하게 하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야 될 인생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고백을 하고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 고백을 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다듬어 믿음의 조상들로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대로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여 있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고난이나 시련, 어려움 같은 것들이 넘어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비밀한 뜻들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두고 계시고 그 담아두신 것을 정한 때에 이루어내시고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몫으로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한 때에 우리를 가장 복된 자리에, 감사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세우실 것이라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받고 있는 언약 안에서의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준 말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잘 지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중대하고 하기 어려운 일만을 맡겨주신 책임으로만이 아니라 이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또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큰 고백을 갖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이 우리의 생애에 얼마나 값진 선물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 우리의 생애를 우리가 책임지고 살아나간다는 것만큼 암울하고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풀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막연함이 물들어 있고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늘 근심하며 걱정하는 자리에 메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처음부터 돌아간다면 조건으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신 하나님, 내가 언약을 주고 내가 준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너희를 바꾸어서 내 앞에 세우는 인생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맞닥뜨리고 부딪히는 그 모든 일들이 기쁜 일이건 즐거운 일이건 좋은 일이건 아니면 고난이건 시련이건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일이건 가슴을 치며 아파할 수밖에 없는 일이건 상관없이 조건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어느 것에도 방해받지 않으시고 멈추어지도록 되지 않으시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이 약속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이 아픈 것이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내 생애 속에서 펼쳐 보이고 열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의 언약에 대한 순종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멘이라고 답을 하고 이 길을 가야 할 것이고 그 아멘의 응답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작정해 두시고 열어놓으신 그 일들을 풀어내셔서 가장 영광된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으실 것입니다. 이 자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으로 담아두며 오늘 걸어가야 할 길들을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조건과 이유와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잘 못해도 우리를 언약 안에서 바꾸어 내시고 그리고 바꾸어 낸 우리의 생애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애에 가장 큰 복이요 큰 은혜임을 알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겪는 일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함으로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약속의 길들을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